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대적자가 일어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하는 말이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출발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주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아이라 이 큰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으면 온갖 것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꿈속에서 말했을까요? 꿈에서 깬 뒤에 말했을까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주님과 대화한 거죠. 보통 꿈은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는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처음에 왕노릇할 때는 꿈속에서 내가 왕노릇 잘해야지. 정말 훌륭한 왕이 돼야지. 재판을 잘해야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돼야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해야지. 이렇게 소원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가장 연약한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그런 일도 하고 뭐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런 솔로몬이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를 행했는데요.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어제 묵상하는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이방 여인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이 여인들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오늘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4절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았어요. 처음에는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았었는데요. 저기 9절을 보시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맞은편 그 언덕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열심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고 하는 일을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가요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부지런히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인데요 아마 이 사람 중에는 솔로몬을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왜 여자가 많으냐면 그 시대는 일종의 그 정략 결혼하는 거고 약한 부족은 강한 부족의 왕에게 여인이라도 바쳐서 자기 부족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뭐 2,000명이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이 많은 여인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주변의 부족들이 솔로몬 왕의 도움을 기대해서 혹은 솔로몬이 자기들을 침략하지 않도록 일종의 그 이 서로 상호 보호 조약 뭐 이런 거를 맺으면서 바쳤던 그런 어떤 조공으로 바쳤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 수많은 여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여하튼 성경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인들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들 때문에 돌아서는 여인들도 있어요. 저는 늘 성경 읽을 때 조금 억울해요. 남자들만 조금 이렇게. 그런데 남자들 때문에 돌아서는 여인도 있고요. 그리고 꼭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명절 연휴인데도 와서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몰라요. 우리가 모쪼록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무 신뢰하지 말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너무 그렇게 자신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잘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솔로몬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유혹의 발단은 많은 이방 여인들이었다고 열왕기상이 말하는 거죠. 정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시대도 많았고 우리 시대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좀 챙겨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도 보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너는 요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주고 서로 돌봐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좀 챙겨주세요. 저를 좀 돌봐주세요. 챙겨주고 돌봐주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해요. 혹 이미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누군가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반갑다. 어떻게 이제 한번 오게 되었느냐 했더니 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주일 아침마다 자기 그분의 말씀이 주일 아침마다 집사람이 자기 혼자 교회 가고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고 싶었대요. 자기는 벌써 오고 싶었는데 오자고 하는 말을 안 해서 이렇게 뒤늦게 왔노라고 말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가자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통계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통계. 교회를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했더니 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뭐 실망하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돌아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돌아갈 마음이 있대요. 근데 왜 안 돌아가냐 그랬더니 그 통계에 아무도 자기를 초대해 주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도 오라고 말을 안 하니까 뭔가 이렇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오고 싶은데 우리가 초대를 안 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돌아선 사람, 떠나간 사람이 있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시다. 교회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혹은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면서 돌아오라고 초대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고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초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오는 거예요. 초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낙심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왜 돌아서게 되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까 제가 묵상을 하는데 여튼 분명한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말씀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짓는 일 마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런데 왜 여기에 굳이 또 다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고 말할까? 제가 질문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솔로몬은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까? 왜 드렸을까요? 해마다 세 번씩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그 무교절이거든요. 7일 동안 지켜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매년 세 번이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멀리 사는 사람은 성전 한번 올라 그러면 하다못해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성전 찾아올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최소한 열흘은 걸려요. 그러니 성전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세 번 절기 때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와라.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죠. 최소한의 조건. 1년에 세 번은 와야 돼요. 1년에 세 번.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도 있고 초하루마다 드리는 제물도 있고 이렇게 성전에서는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려요. 바쳐요. 그리고 궁궐이요. 성전이요. 솔로몬의 궁궐 바로 뒤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궁궐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문이 따로 있어요. 왕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그 주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그늘로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열왕기상 9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까? 어쩌면 이거는 솔로몬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1년에 세 번밖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세 번, 1년에 세 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모든 남자들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 이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년에 매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이거는 어쩌면 솔로몬은 요것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활절과 성탄절과 송국 영신예배 때만 예배 오는 분이 계세요. 1년에 세 번은 오는 거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꼭 안아줘요. 제가 교회 오면 꼭 안아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에 세 번 예배 참석하는 걸로만 한다. 이거는 조금 귀엽기는 한데 예쁘기는 한데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예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배는 자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조금 아니에요, 그거. 예배는 자주 드려야 되고요.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60%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말,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시는 분 계시죠. 조금 더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수요 기도회 때 만납시다. 제가 볼 때 일주일 생활할 때 수요 기도회가 좀 한 디딤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모처럼 성경을 꺼냈어요. 모처럼 성경을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와서 신방을 그러면서 이러면 또 그분이 상처받으려나? 근데 여하튼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모처럼 성경을 꺼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이제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죠. 제가 못 본 척했어요. 후탁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후탁 교인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당 올 때 성경을 꺼냈어요. 먼지가 있으니까 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오는 게 어디예요? 물론 우리가 칭찬할 수 있죠.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어디예요? 주일에 올 때 성경 들고 오는 게 어디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최소한의 어떤 조건, 그래서 해마다 세 번,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인 거예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자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반가워하시고, 최소한의 제물 아니라 1,000번째 많아서라기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더 자주, 더 많이, 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전은 지었는데요, 아마 자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조건이 있는데요, 율법책을 등사해놓고 날마다 읽어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정말 날마다 율법책을 읽었으면 어떻게 그 이방 신전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아마 솔로몬은 율법책을 날마다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했거든요. 나 예전에 성경 다 읽어본 적이 있다고, 나 성경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나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이 어떤 곳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들이에요.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가요, 자기는 교회를 제일 잘 안다고, 성경 다 안다고, 다 들어봤다고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건가요? 그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힘든 일이에요. 성경은요, 지식과 정보로 읽는 것이 아니고 거울로 읽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로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인생이 거울인 거죠. 거울은 자주 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봐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나요? 틈만 나는 대로 성공을 꺼내서 보고.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울을 그만큼 자주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은 거울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창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겨우 거울이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거죠. 예배당은요, 1년에 3번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자주 와야 돼요. 예배는 1년에 3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주 드리고 성경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힘껏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야지 우리가 그나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간수하며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즐기면서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간수할 수 있겠느냐고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솔로몬을 향하여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솔로몬이 누리고 즐겼던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해마다 세 번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야 풍파를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년에 3번 예배 드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거울을 보듯이 자주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최소한 예배당 다니는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자라기 어려워요. 믿음 자라기 어려워요. 믿음은 이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누고 서로 피차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봐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서로 돌보지도 않고 서로 권면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권면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권면한다는 그런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래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반드시 파선합니다. 반드시 파선합니다. 반드시 파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내가 알아서 한다. 나한테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되면 반드시 파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서로 매일 피차 곤면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서로 사랑 안에서 곤면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것 외에는 신앙이 자라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도 자주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부지런히 하면서 자라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 신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채로 이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처음에는 뭔가 헌신도 하고 뭔가 사명도 감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세요. 솔로몬의 인생에 대적자가 생겨요. 대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사탄. 옆에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존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1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23절을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에서 이제 어떤 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읽으실 때 다시 잔잔히 확인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소로운 상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 대적이라고 소개되는 사람 오늘 두 명이 있고 내일 가면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솔로몬의 라이벌이 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윗 이래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간 사람. 에돔 사람 하닷은 길게 나오는데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칠 때 작은 아이였을 뿐이에요. 무슨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솔로몬을 위협할 만한 솔로몬의 사탄,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좀 본문이 또 웃기는지, 에돔 사람 하닷의 경우에는, 하닷은요 이게 우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닷이라는 말은 이게 그 바알 신앙에서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여튼 이 어떤 천둥 번개 같은 그런 하닷인데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요, 하닷 작은 아이였는데요. 다윗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바로 왕이 하닷을 길러요.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열왕기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솔로몬의 장인. 솔로몬이 처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했어요. 밀로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신도시까지는 아니고 뭐 신흥 부촌쯤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동네를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아내 바로왕의 딸을 위해서 궁궐도 새로 지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바로왕의 체면이 있지 그냥은 못 보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은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한 중심부 우리로 치면 대전쯤 있는 아주 중요한 요새예요. 거기를 딱 장악하면 그 주변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기를 이제 대신 싸움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게세를 전리품으로 이제 혼수품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이 일종의 정치적 동맹이고 정치적 후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그 바로가 솔로몬의 대적 하닷을 길러준 사람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이기는 하지만 솔로몬,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정치적 버팀목이냐 아니고 그 어떻게 가장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관리를 하고 싶었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큰 세력들을. 그래가지고 다윗의 집안 솔로몬도 관리하고 그리고 에돔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세력을 적당히 키워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을 때도 아마 솔로몬의 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굽이 솔로몬의 정치적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솔로몬은 애굽이 자기의 동맹 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정치적이나 정치력, 군사적인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솔로몬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에돔 사람 하닷을 세우시고 또 이 르손을 세우셔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셔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셔요. 사사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방인을 다 물리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이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친구 되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올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의 세력이 컸을까요? 다윗의 세력이 컸을까요? 솔로몬의 군사력이 더 강했을까요? 다윗의 군사력이 더 강했을까요? 솔로몬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잘 읽어보면 다윗은 에돔도 물리치고 소바도 물리치고 다윗은 모든 적을 다 물리쳐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내내 괴롭힘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내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군사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냐는 것의 문제지 이거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한 군사력을 가졌을 다윗은 에돔도 다 물리치고 소바도 다 물리치고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솔로몬은요, 이 사람들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가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내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뇌전증, 그 간질 있죠. 뇌전증을 앓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면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뽑아내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 네가 그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오히려 온전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채로 살았다는 거죠. 평생.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의 가시는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지표, 은혜의 표지였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이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하지 않는 존재로 평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가시가 있고요, 인생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항상 우리 인생의 한계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냐, 아니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이게 자라나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게 살아있어가지고요, 이게 점점 커지고 점점 증폭이 되고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사단이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매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근심과 불안과 걱정거리를 계속 묵상하면요, 이게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마귀가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삼키느냐? 염려와 불안을 통해서 삼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있으면 꼼짝, 이를테면 맹수 앞에 어떤 짐승이 이게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꼼짝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짓눌려서 사는 거죠. 마귀가요,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근심과 걱정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묵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불안과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인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섰어요. 이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봤는데 땅은 좋더라. 그렇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거대한 거인과 같아서 우리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 그 땅에 가면 다 죽어.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게 가시예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거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늘 주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주관적인 사람들. 주관적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아멘.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내 인생이 뭐 좀 잘 풀려야지. 내 인생이 잘 풀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때때로 다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여호와 이레라며. 여호와 이레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누리는 복을 나는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출애굽 하다가 광야 여행하던 사람들, 왜 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먹을 거 부족하냐는 거죠. 왜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느냐는 거죠. 주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자기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가득해요. 만족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돌보셔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누릴 수 없느냐.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느냐.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수기 기억하십니까? 38년 동안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38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 편한 일만 있고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해가 쨍쨍 비치기만 하겠어요? 어떤 날은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인생에는 다양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양한 일.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만 되겠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롭고 슬픈 일도 있는데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죠. 인생에 온갖 일이 일어나지만 마음을 굳세게 해야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솔로몬처럼.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꼭 잘못해야만 생깁니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사명 따라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한 거 많아요. 이를테면 사울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부르심 받아가지고 사명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물론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휘말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부르심 따라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많았어요. 지난번에 묵상인데 예레미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부르심 받아가지고 충성하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나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울해하는 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널 큰 성벽, 너의 녹지둥 되어주겠다. 대체로 말로만 하실 때가 많아요. 말로만. 말로만. 하나님이 뭐 노성벽, 뭐 견고한 기둥.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설교 잘못 혼날지 모르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많지만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거든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할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생 안 하는 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원통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 손해볼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세상에 답답한 일 많고 기도하는데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어둠이 채우고 있거든요. 고약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답답한 일이 없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 답답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 답답함을 짊어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하니. 타락한 세상에서 허덕이면서도 타락한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지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사명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요 결국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타락한 세상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릴 때 있고요. 가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옆구리에 비수를 하나 받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못 자고 창자국을 짊어지고 지금도 계시거든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못 자국과 창자국이 흉터가 있는 거예요. 아픔의 흔적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꽃길을 걷는 거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의 대적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주님이 브레이크 거시면 그거 복인 거죠. 돌아서야 돼요. 솔로몬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솔로몬 부러워하지 마세요. 솔로몬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